잠시 기도드리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엄마 품에서 아빠 품에서 재롱 떨며 하나님 철없이 살다가 어느 날 결혼하고 자녀들을 두고 어느 날 손자 손녀들을 두고 머리는 희끗희끗 저 하늘나라 바라보며 설 때에도 언젠가는 우리 혼자 서야 됩니다. 그저 예수님 이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건실하게 아름답게 삶을 잘 마무리하는 귀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성경대학으로 저희가 잠시 모여서 하나님 말씀들을 상고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되 특별히 이 시간 지나는 동안에 마음속에 큰 평안과 샬롬을 허락하시고 주님 번민과 고통 가운데서 풀 수 없는 것들 우리 가지고 나왔으면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잘 이 시간 지나면서 하나님의 해결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고 있는 발걸음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수업하면서 지금 제1번은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제1번이 뭐였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일이 문답 제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이뇨? 무엇입니까? 이럴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번의 그 파생에서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모든 것들이 됩니다. 오늘 70번입니다. 70번은요, 오늘은 이 계명들 빨리빨리 묶어서 좀 해보겠습니다. 뒤로 가면은 전부 다 우리가 아는 내용들이면서 동시에 우리들이 지금 현재 지키고 있는 것들이고 또 지켜야 되는 것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 7계명이 뭡니까? 그게 70번입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이제 오늘 7계명, 10계명까지 저는 다 마칠 거예요. 오늘 가능한 85번까지 나갈 텐데 오늘은 그냥 쭉쭉쭉쭉 나가도 다 아시는 것들입니다. 대학교에서 수업할 때 이렇게 보면 수업 들을 때도 이렇게 보면요 어떤 날은 다 아는 얘기 하잖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오늘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제 7계명은 무엇인가? 성도 여러분들 대답하십니다. 시작. 예, 제 7계명은 가늠하지 말지니라. 71번요. 그러면 이 7계명이 가늠하지 말지니라가 명하는 것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7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생각, 말, 행동, 또 자기 자신과 이웃의 정조를 보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한번 다뤘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럴 때 죽을 만큼 패놓고 하나님 저는 살인 안 했습니다. 이런 게 가능할지도 모르죠. 근데 그거 안 된다 그랬죠. 왜 그랬습니까? 성경에서는 무엇까지도 살인이라고 봤습니까?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것도 우리 주님은 살인의 반열에 놓습니다. 심판을 받는 똑같은 심판의 반열에다가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가늠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저는 가늠을 하나도 안 했는데요. 성경이 거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제 7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자기 자신 그리고 이웃의 정조를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7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 자기 자신도 보호하지만 이웃의 정조를 보존하라고. 사실은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무엇을 보존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가정이에요. 가정이에요. 성경에 보시면요. 가장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다루시는 부분이 교회면서 동시에 어딘지 그러면 가정입니다. 가정이 탄탄하지 못하면요 교회가 탄탄하지 못합니다. 가정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가정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교회가 꽉 이렇게 차 있으면요 교회 전체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가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가장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죠. 그렇죠?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정조도 그렇습니다. 제가 책을 한 권 가지고 나왔는데요. 혹시 이거 보셨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연적 교회 성장. 아직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거 우리 교회에다가 하나 넣어놓으려고 그럽니다. 이 책이 굉장히 비싸요. 작은데. 이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그러면 지금 교회 성장은 막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가 성장하려고 그러면 토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아주 잘 이렇게 건강하게 해놓으면 밭에서 곡식이 잘 자라듯이 교회도 잘 자라려 그러면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는 게 요게 요 책 쓰는 베이식 아이디어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잘 자라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정착을 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기본 토양이 건강해야 됩니다. 기본 토양이 아주 기름지고 잘 자라게끔 돼야 농사가 잘 되듯이 교회도 잘 자라려고 그러면 교회도 건강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교회가 건강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부터 건강해야 됩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지만은요,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7계명 같은 거는요, 무엇에 관한 얘기입니까? 개인에 관한 얘기 같은데, 잘 보시면 이게 가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정뿐만 아니라 남의 가정이 깨지는 게 뭡니까? 그러면 제 7계명에서 금하는 거죠.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게 자기 가정도 깨고 남의 가정도 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도 망가지고 하나님 나라도 망가집니다. 성도 여러분들, 제 7계명에서 그래서, 명하는 게 뭡니까? 제가 질문하고 한번 읽으십니다. 제 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가? 예, 저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늘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구약에 있는 율법이 폐지되었습니까?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폐지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그 율법을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완성했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더 풍부하게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 안 하고 저 안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미워하면 벌써 살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이제 72번을 보시면요. 우리가 성경도 찾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집사님,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5절 먼저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가, 그런 사고를 내지 않으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고린도서에 보면은 이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라. 그래서 아내는 자기 몸이지만 자기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몸을 주장하면, 지금 미국은 별 그런 현상들이 많지 않지만 한국은, 우리 조국은요, 굉장히 이 부분이 이제 물러졌다고 그러죠. 뭐 우리도 갔다 와본 지 오래돼서 잘 모르지만은요.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어떻게 해요?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서로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7장 4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고 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남편한테 물어보라는 겁니다. 아내한테 물어보라는 겁니다. 여보, 내가 저 남자하고 사고 한번 쳐도 될까? 이런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막아지잖아요, 그렇죠? 다 막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는 남편이, 남편은 아내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의적으로 결정해서 그렇게 나가서 간음하거나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까지도 금하고 있나 그러면 이제 7장 5절 보면 재밌습니다. 서로 뭐 하지 말라고요? 분방하지 말라. 혹시 따로 주무시는 분 계세요, 지금? 물론 제가 손들으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뭐 교회에서 손들으라 그래서 뭐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때 가서 같이 주무세요. 이렇게 손 꼭 잡고. 어떤 분들은 옆에 이렇게 주무시면 이렇게 설치는 것 때문에,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렇게 막 뒤척뒤척 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잠을 깨고, 그리고 어떤 분은 열이 많이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이 적게 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뒤집어 써야 되고, 어떤 사람은 훌훌 벗어야 되고, 이런 분 안 맞아서 이렇게 방을 따로 하는 분도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는 침대 제일 작은 거 뭐라 그러죠? 풀사이즈요? 예, 풀사이즈 두 개 놓고 옆에 딱 붙여가지고 놓고, 이불 덮고 이불 안 덮고 뭐 이런 차이 있을 때는 뭐 그렇게 하시고요. 손은 꼭 잡고 주무시라고. 손은 꼭. 성경에서 분방하는 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는 기도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분방을 한다 그러더라도 빨리 기도 끝나면 합치라고 그럽니다. 7장 5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 시험한다고요? 사단이. 예. 사단이 아주 교묘합니다. 그래서 시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을 따로 쓰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방을 같이 쓰라고. 혹시 같이 있는 게 너무 불편할 경우에는 이렇게 침대를 두 개라도 같이 놓고 손이라도 꼭 잡고 이렇게 교통을 시키십시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왜요? 이제 칠경이라는 게 이게 무섭습니다. 1명이 이렇게 범해졌을 때는 양쪽 가정이 다 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금합니다. 72번 보여주실래요? 72번? 예. 그러면 금하는 게 뭡니까? 아까 그거를 뒤집으면 됩니다. 한번 제가 질문하고 대답하십니다. 제7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 우리는 그 가늠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여기를 생각합니다. 저는 안 했어요. 저는 결백해요.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율법을 주님께서 다루실 때는 그 폐지되다가 안 그런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율법이 있으면 그걸 더 발전적으로 더 완성된 대로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늠하지 말지니라 거기에서 금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모든 부정한 모여 생각, 말, 행동. 그래서 이런 생각, 말, 행동. 벌써 행동 그러면 안 했습니다. 말 그랬으면 어떡하든지 조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생각이라는 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같이 텔레비가 발전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생각도 막 수도 없이 지나가는데 우리 주님은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한번 보여주실래요? 5장 27, 28. 아마 예수님이 장차 TV 같은 거 나오는 거를 보시고 하셨는지 이 중동지방은 여자들이 다 가리지 않습니까? 대체로, 그죠? 그런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27절, 28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어떻게 해요? 이미 가늠했다 그러면 이거 빠져나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나는 여자니까 괜찮네. 그렇지 않죠? 지금 시대는 텔레비에 남자들도 얼마나 예쁜 남자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 남자들을 뭐라고 부르죠? 꽃미남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꽃미남 증후군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그 꽃미남들은 다는 아니지만 주로 어디로 갑니까? 그럼 여자들 그 미용실에 갑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그러면 성형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화장품을 바랍니까? 아주 고가에. 지금 우리 나이 정도 되면 그냥 로션 같은 거 하나 바르고 그냥 촥 이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들 하듯이요. 싹싹 다 지어내고요. 또 거기 또 뭐 바르고요. 또 뭐 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텔레비에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이제는 여자들이 이렇게 보고 이제 저 남자 괜찮네. 이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시대가. 나는 너희에게 말합니다. 이릅니다.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여자를 보고 뭐요? 음욕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했다고 합니다. 성도들 여기 빠져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기 빠져나가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거나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참 그런데 관심이 없는 사람일 겁니다. 성도분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잘 이렇게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말씀이지만 왜 기억해야 됩니까? 이제 십계명이 딱 끝나면 그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봅니다. 아무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을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지금은 시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가. 그 다음에 얼마나 음식들이 좋아가지고 건강해졌는지 모릅니다. 아마 남자는 90몇 살까지 이렇게 돼도 아기를 낳을 수 있다 그러죠. 조금 건강한 사람들은. 이게 시대가요. 굉장히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고 마음속에 이렇게만 음욕을 품은 사람도 이미 뭐 했다고요? 가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 다음 또 한번 보십니다. 73번 이제 8계명입니다. 예. 제 8계명은 무엇입니까? 이건 유치원에서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대로 이런 걸 하지 마라 그럽니다. 도적질은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도적질하는 거 있고 사람의 그 도적질하는 거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사람에 관계되는 것들입니다. 제가 질문을 합니다. 제 8계명은 무엇인가?
예, 제 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이다. 성도님들 왜 도적질이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습니까? 요즘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직접 가서 안 훔쳐도 그냥 상대적으로 내게 뺏겼네 이렇게 느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그 굉장히 촛불 성격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많은 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막 있으면 상대적으로 내가 박탈감을 느끼고 이거 아니지 막 그러는 그런 조그만 것들, 뭐 큰 것들은 아닌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상당히 그 생각보다 복잡해진 시대입니다. 5월 3일날 그 청계천에서 이 촛불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여고생이 나와가지고 앞에서 자기 자유 발언대라 그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청계천에 그리고 시청 앞에 막 사람들이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모였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조금씩 모입니다. 그런지 알죠? 서울 시청 앞에 그 광장하고 저 청계천 광장하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명박 씨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거기 있어가지고 막 이명박 씨 막 이러죠. 고등학교 학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5년 뒤에는 나는 21살이 됩니다. 지금 16살짜리죠. 16살짜리가 마이크를 잡고 5년 뒤에는 나는 21살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공부를 너무 열심히 많이 하고 자유를 못 느끼기 때문에 5년 뒤에 대학생이 된 뒤에는 나는 자유롭고 만끽하면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21살이 되기 전에 저는 죽고 싶은 거 없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죠? 광우병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우리 16살 때는 뭐하고 살았을까? 권사님은 공부밖에 몰랐지만 저는 뭐 교문 밖에 나오면 그 우렁생이 같은 거 있으면 그 뭐 이렇게 누가 먹다가 삥 같은 거 먹다가 또 찍어 놓은 거 그거 또 찍어 먹고 오뎅 알죠, 그렇죠? 오뎅, 야 오뎅 같은 거 누가 간장에 누가 뭐 먹은지 모릅니다. 그 간장에 찍어 가지고 좋다고 먹고 막 그러면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때 뭐 나 5년 뒤에 죽을지도 몰라 이러면서 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이 아이들 10대 청소년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 중에요 되게 희한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요새 10대 청소년들이 우상같이 여기는 이 노래 그룹이 하나 있는데 그게 동방신기라는 그룹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동방신기 들어보신 분 계세요? 동방신기.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졌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특별히 여자 학생들, 이게 이 다섯 명의 댄스 그룹입니다. 특히 청소년 여자아이들은요, 막 완전히 뿅 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촛불을 들고요, 우리는 동방신기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미국 소고기 잘못 먹고, 광우병 걸려가지고 죽는 거 우리 원하지 않, 이게 막 확대 해석하고 비하기도 어마어마한데요. 그게 촛불 한 자리에 다 모여드는 거 있죠. 제가 그 촛불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뭐 들어야 될 땐 들어야 됩니다. 그건 우리하고 좀 다른 거고 지금 그 생각이 이만큼 다릅니다. 이만큼 뭐 자기가 이 숭상하는 그 그룹이 뭐 지금 되어가고 있는 그거 가지고 먹고 죽으면 뭐 이제 지금 이렇게까지 막 나가면서 그게 모여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자기들은 도적질 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문제는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절대로 도적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어려운 문제예요. 왜 어렵다고 그럽니까? 저는 남의 걸 안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지금 이거 사람 것만 얘기합니다. 뭐 하나님 건 둘째치고 세금 관계라든지 아니면 또 뭐 다른 문제라든지 이게 우리 걸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단 후다닥 넘어가지만 성도님들 정리는 성도님들이 하십시오. 제가 지금 제 8계명이 뭡니까? 도적질하지 말라. 이거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건실하게 서가는 원리입니다. 잠언이나 이런 데를 보면요. 그 도적질하는 거나 다른 사람의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매수해서 재판을 엉뚱하게 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요. 얼마나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8계명은 일단 도적질하지 말랍니다. 우리 8계명. 다시 한번 질문하고 73번은 이제 넘어갑니다. 제 8계명은 무엇인가? 소리가 좀 작아요. 딴 거 읽을 때보다. 제가 질문을 다시 합니다. 제 8계명은 무엇인가?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거 절대로 손을 대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서 74번요. 그럼 명하는 게 뭡니까? 제 8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제 8계명에서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 자신들과 남의 재물과 산업을 얻고 또한 이것들을 정진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도적질하지 말라는 뜻은 뭡니까? 합법적 네가 노력을 해서 너의 것을 일구어 가라는 겁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와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을 가져가 너희 것을 뭐 이렇게 더 늘린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이 미국이 상대적으로 한국보다는 이 부분에는 상당히 그거 합니다. 우리 그 이민 생활하시는 분들 보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모릅니다. 세탁업 하시는 분들, 네일 가게 하시는 분들, 뭐 세탁소 속일 거 어디 있어요, 손님들한테. 네일 하면서 어떻게 속입니까? 다 그러니까 뭐 델리 가게 하면서 어떻게 속입니까? 다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미국 이민 와 계신 우리 생활이 이런 면에서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훨씬 더 정직하고 깨끗합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다 살아보셔서 이렇게 오셨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믿는 자들이 앞장서서 열심히 일해서 다른 거 손대지 말고 노력한 대가로서 자기의 재산을 정식하라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해석이 우리 지금 이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르죠, 그죠?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 8계명에서 대답하십니다. 제 8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 우리 자신들과 남의 무엇을요? 재물을. 사람의 욕심 중에, 뭐, 사람의 그 어떤 본능이나 욕심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진짜 큰 거 소유욕입니다. 그걸 갖고 싶다 그럴 때 그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지만은요, 제가 아는 분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저기, 연세 많이 드신 분들 가 계신 널싱홈에 계셨는데, 이분이 우리가 신방을 한번 가면요, 목사님 참, 불편하고 참 이상한 게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예쁜 이런 신을 하나 신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뭐 구두가 아니고 그냥 그 혼자 걸어 다니기 쉬운 거. 그런데 우리가 갈 때마다 그분 있는 병실 앞에는요, 하얗게 아주 예쁜 외국 할머니가 늘 휠체어에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그 방문 앞에. 이제 이 한국 분은 이제 막 불편해 죽는 겁니다. 왜 불편한가 하면 이분이 잠만 들었다 그러면요, 휠체어 쌩쌩쌩 가고 와가지고, 그걸 훔쳐가는 거 있죠. 그 꽃신을. 그래서 뭐 하나 그러면 어떨 때는 품고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신고 있기도 하고. 아, 욕심 대단합니다. 지금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갈 뿐이잖아요. 거기는. 그분도 말을 잘 못하고요. 이분도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실 분들이, 그 복도를 좀 걸어 다닌다든지, 화장실을 갔다 온다든지 하기 위해서 신는 그거를, 진짜로 가니까요. 갈 때마다 딱 문 앞에 계신 거 있죠. 그러니까 이분이 잠을 잘 못 주무세요. 왜요? 자고만 일어나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신고 다니는 걸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사람이 이게 우리 현재 주소입니다. 우리는 뭐 남의 걸 그런 게 없지만요.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서 쑥 이럴 때는 성도 여러분들 다 정리를 이렇게 하십시오. 그게, 74번입니다. 우리 성경은 제가 그냥 성경 구절만 하나 불러줄게요. 레위기 25장 35절. 이런 일이 없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레위기 25장 35절. 성경은 이렇습니다. 내 동적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런 도적질 할지 상황이 되지 않도록 너희가 다 같이 도와서 이렇게 생활하라는 게 레위기 25장 35절입니다. 제 8계명에서 금하는 게 뭡니까? 75번요.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여기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제 8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재물과 산업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될 만한 일을 금하는 것이다. 요거 잘 보십시오. 요게 지금 도적질하지 말지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수백 년 전에 영국 사람들이 이 법을 해석을 하면서 어떻게 했나 그러면, 제8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재물과 산업을 부당하게 뭐요? 방해하거나. 성도 여러분들 이런 건 어떤 것 같아요? 여기 아주 그 네일 가게가 잘 됩니다. 잘 되는데 바로 코앞이라든지 바로 옆이라든지 그런 건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이거를 영국 사람들은 수백 년 뒤에 한국 사람들이 클리너라든지 아니면 드랍샵이라든지 아니면 네일 가게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하리라는 거는 상상도 못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사업이 방해될 만한 그런 것들 하는 것도 뭐 하는 거라고요? 도적질하는 거라고 그럽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경대학 나오신 분들은 절대로 저기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가서 배가 아파서 세우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잘해라 그러고 다른 거로 힘들더라.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근데 제가 미국 와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또 그런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친한 형제인데 바로 옆 골목에 똑같은 거를 세워가지고 막 형제가 등을 돌리고 이런 것들도 제가 봤습니다. 성경 해석을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이거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뭐라고 해요? 그것도 도적질이라고. 이런 아주 크리스천다운 그런 윤리도 잘 정리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제 8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재물과 산업을 부당하게 어떻게 해요?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될 만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방해될 만한 일들을 하는 경우 많이 보셨잖아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도 그걸 원합니다. 그거를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이걸 해석하는 분들은 도적질 속에다 넣고 있습니다. 도적질 속에. 성도님들 벌써 남이 이 건축의 장사가 잘 되고 해놨다 그럴 때 근데 워낙 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집이 커버가 안 될 때는 조금 떨어져서 하셔도 되죠. 근데 이거 하나가 지금 커버가 되고 있는데 그 옆에다가 탁 세워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 손님을 뺏어가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봤습니까? 도적질로 봤습니다. 도적질로. 성도 여러분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윤리를 진짜 잘 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다른 사람들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아주 재밌는 거는요, 1517년에 우리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뭐 캐톨릭이 싫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렇죠? 캐톨릭이 바꿔야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그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었던 캐톨릭 쪽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진리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안 가르쳐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생활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있으면 잘 정확하게 잘 하십시오. 가서 한국 사람이 하는 데가 있으면 내가 불편하고 힘들어도 또 다른 데를 찾아보고 다 찾아봤는데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집에 있는 걸 몰랐다. 그런 분도 계시다. 그럴 때도 확 눈을 닫고 다른 데로 찾아보시고 이렇게 하는 게 잘 사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 다 보시잖아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들 믿는 사람은요. 생활에서부터 본이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 지금 제 74번, 75번 이렇게 넘어갑니다. 우리 잠언 28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 8계명을 설명하면서 이 성경 구절이 기록된 데들이 있더라고요. 잠언 28장 19절 20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그래서 누가 도적질을 많이 합니까? 궁핍한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부지런하지 않고 자기 사업에 건실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고. 그래서 속히 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옆에다가 가게도 막 세우고 막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튼 우리 제 8계명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생업이 있는 그 건축을 방해하거나 방해되는 일을 하는 것을 도적질에다 넣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런 말씀 잘 지키셔서 상도덕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앞장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뭔가 하면요, 제 9계명입니다 오늘은 제가 빨리 한다 그랬습니다. 제 9계명은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한번 대답하십니다. 제 9계명은 무엇인가?
제 9계명은 내 이웃을 위하여
어떤 짓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 도적질 하지 말라 그러면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주변에 받아 뭐 그런 게 별로, 왜냐, 우리가 도적질을 하지 말라는 걸 문자적으로만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방해를 치거나 옆에 와서 막 가격을 다운시켜가지고 하거나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는 보니까 그것도 도적질 속에 다 들어가는 거로 엮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제 9계명에 관해서는 주위에 봐도 막 얼마나 이야기들도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주위에도 분명히 이 일은 이렇게 됐는데 막 다른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다르게 표현하고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사예요. 인간사예요. 그래서 제 9계명이 뭡니까? 제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뭐 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건 뭘로 하는 겁니까? 말로 하는 거죠. 말로 하는 거죠. 이건 일종의 거짓말에 관한 겁니다. 거짓말. 이 거짓말에 관한 것을 다루면서 거의 모든 거짓말에 관한 것을 다룰 때는 이걸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내가 말이지 6.25 때 저 휴전선을 건너올 때 뭐 설명할 때 옛날에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한 몇 개월 뒤에 또 뭐 앉아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때하고 조금 달라. 그럴 때 에이 저 거짓말쟁이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휴전선 건너왔는 거는 사실이니까 그게 조그마한 디테일 같은 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의적인 거지만 이 거짓 증거는 고의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77번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77번 성경에서는 거짓말, 거짓 증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왜요? 이 무엇을 도적질했다는 것하고 다르게 거짓 증언했다 그럴 때는 그 증언받은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말에 대해서는요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증언을 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게 뭐 잠언에만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소선지서 뭐 이런 데도 많이 나옵니다. 77번요. 제가 문제를 냅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9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 제9계명에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제9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특히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피차 간에 어떻게 해요? 진실함과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거는 증거를 하고 확실하지 않은 거는 들어가지고 확실하다고 얘기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누가 추측해서 얘기하거나 혼자 생각하거나 못 본 거를 자기가 해석해서 하거나 이런 것들은 진실함 속에 넣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피차 간의 진실함과 또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정진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갔다 자동차를 꽝 박았습니다. 뒤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누가 어떤 상황에서 박았습니다. 이런 걸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하고 친한 사람이라고 왜곡을 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거짓 증언 하지 말라고. 성경에 많다 그랬죠. 그렇죠? 특별히 우리 스가랴 8장 16절 한번 보십니다. 스가랴 8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스가랴 8장 1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 우리가 갖고 오는 레퍼런스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죠? 여기는 몇 절입니까? 여기는 몇 절입니까? 집사님 얼른 한번 찾아주십시오. 8장 16절. 예, 지금 빨랑. 그동안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서로 나누시죠. 더운데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예, 찾았습니다. 스가랴 8장 16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무엇을 말하며?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어떻게 해요?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재판의 기준이 뭡니까? 진실성입니다. 그러면 증거들이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쌍방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맞습니다. 참 희한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옛날에는요, 좀 거짓말을 하면 여기 실룩실룩 되든지 아니면 얼굴이 좀 빨개지든지 그랬는데 요새는 막 표도 하나 안 납니다. 얼마나 요새는 살갗이 참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는지. 거짓말 탐지기는 갖다 대면 그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아무나 거짓말 탐지기 될 수는 없잖아요. 재판하면서 아무래도 안 되겠으니까 거짓말 탐지기 돼봅시다. 이건 안 되잖아요. 보통 형사상에 뭐 할 때 거짓말 탐지기를 갖다 대지 일반 민사 재판할 때는 그런 거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대가요. 얼마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잘 봐야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정말 많이 봤습니다. 뭐 무고하게 막 이야기하는 것도 많이 들었고 저한테 그래도 옛날에 많이 봤고 얼토당토 하는 얘기들이 막 있는데 그 얘기들이 진실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처음에 쏙 지나가면서 누군가 추측하면서 말을 했는데 그 다음 듣는 사람은 그게 진실되다고 생각해서 그 다음부터는 진실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럼 정인이에요. 근데 정인이 나와서 거짓말을 하면 어떡합니까? 정인은요, 자기 목이 날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진실을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는 그 우리 순교자라는 말을 하고 이게 정인이라는 말하고 또 의견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인은 누굽니까? 그러면 목이 날아가도 진실만 말하는 게 정인이죠.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그래서 어떤 정인이 나섰을 때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 이 성경을 보시면 한 명이 내가 봤어, 한 명이 진짜에 그럴 때는 그거를 정인으로 채택하지 말라 그러죠. 정인의 숫자는 몇 명이죠? 예, 두세 명. 애틀리스트 두 명입니다. 두 명이 똑같이 봐서 나 저거 봤어,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라고 해야 정인으로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옛날 성경이 쓰여졌던 구약에서는 여자가 봤다고 그래도 못 본 거로 이렇게 해줍니다. 여자는 정인 축에도 잘 안 넣어줍니다. 지금 시대가 참 좋아졌고 참 밝아졌고 아름다운 시대입니다. 지금 여성 동지들이 살기가 너무너무 좋아져서 남자들이 지금 어깨가 축축 처지는 시대인데 정인의 수는 두세 명으로 정참하게 해서 모든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막이 나쁜 증언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한 명씩 안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두세 명씩 해서 일어났습니다. 저 사람이 있잖아, 예루살렘 성전을 헐면은 3일 만에 짓겠다 그랬어. 그런데 그건 예수님이 다른 뜻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 맞아 나도 했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야 막 이렇게 몰고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특별히 증인으로 나설 때는 거짓말하는 증인으로 나서지 말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맞는 증인으로서 그렇게 나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삶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아, 그 아는 사람, 이해관계, 봐달라고 뭐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지켜지면요, 이게 안 지켜지면 상대방은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은 그냥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너무 억울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억울한 당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헤아려 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다 보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보실 때 누구를 봅니까? 거짓말하는 상대방을 보는 거죠. 진실되게 했으면 이 사람 이겨야 되는데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서 이 사람이 졌습니다. 그러면 거짓 증언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그게 우리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우리 친구가 어려움 당한다고 거짓말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미안해, 내가 못 봐서 내가 어떻게 얘기해줄 수가 없네. 어려움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 그러는 게 믿는 사람 아니에요.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성도님들, 그런 그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예요. 그런 사회가 믿을 만한 사회고, 그게 지금 우리가 다뤄나가는 게 이제 제명일 겁니다. 성경 구절 하나 적어놓으십시오. 잠언 14장 5절 그리고 잠언 14장 25절. 잠언 14장 25절은 이렇습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아마 사시면서 잠언 14장 5절하고 25절, 제가 25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제9계명에서 금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78번입니다. 78번? 78번요? 예. 제9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그걸 다시 뒤집으면 됩니다. 제9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진실에 대하여 해로운 그 무엇이든지 혹은 우리나 우리 이웃의 명예훼손을 금하는 겁니다. 명예라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명예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하고 거짓 증언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거나 진실에 대해서 해롭게 뭐 하는 그런 것들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성경 구절은요, 저기 찾아놓은 건 없는데 제한테 있는 걸 하나 불러드립니다. 찾은 거 있네요.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십니다.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으십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칠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특별히 미워하시는 게 있는데 죄짐은 다 미워하지만 그중에 구체적으로 사람 사이에 가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9절 거짓을 말하는 어떤 증인입니까? 망령된 증인. 거짓 증인을 망령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주로 형제 사이를 무엇으로 이간합니까? 말로 이간하죠. 그죠? 거짓말로 이간. 이간할 때는 거짓말해야 이간이 되지 않습니까? 진짜 진실하게 얘기하면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미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눈도 살짝 째려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싫어한답니다. 특별히 망령된 정인으로서 거짓말하는 것. 여기까지가 우리 그 78, 제9계명까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이 사람이 가는 계명들은요, 우리가 대체로 보면 다 아는 것들이에요. 이제 10계명부터는 우리 커피 한잔하고 이렇게 서로 인사들도 좀 나누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가셔서 몸도 좀 푸시고 토닥토닥 하시고 그렇게 하다가 바로 10계명 해서 오늘 빨리 마치고 이제 제 10계명 합니다. 우리 제 10계명 다 아는 내용인데 또 한번 보십니다. 79 대답해 주십시오. 제 10계명은 무엇인가? 예, 제 십계명의 핵심 그 단어는 탐내다는 겁니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소, 나귀, 소유 그런 것들을 탐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게 제 십계명 79번입니다. 이제 80번 한번 주십시오. 문제 형태가 같습니다. 제 십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 십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처지에 뭐하여? 만족하여 이웃과 그의 모든 것에 대하여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해설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그러면 이 단어입니다. 십계명이 뭡니까? 그러면 탐욕을 품고 탐하지 말라고 했고 그렇게 안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의 모든 처지와 생활에 뭐 해야 된다고요? 만족해야 된다고. 이게 80번입니다. 이게 제 십계명 그만한 게 뭡니까? 십계명은 뭡니까? 그럴 때는 무엇을 탐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것들을 만족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이웃이 그 밭을 사면 우리 배가 아프죠? 이웃이 밭을 샀으면 이웃이 밭 산 거지. 그 이제 다 그런 것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뭐 탐하는 것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시기와 또 비교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면서 은근히 만족하지 못하는 게 우리 생활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돈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수중에 한 100만 불만 있으면 나 만족하겠다. 속으로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유, 왜 그렇게 목사님 째째합니까? 하나님의 종이. 적어도 한 500만 불은 있어야지. 근데 한번 가져보십시오. 더 가지고 싶습니다. 그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주변에서 보면, 이렇게 계속 이건 가져도 목마른 게 이거, 물질이에요. 그래서 자꾸 더 이렇게 가지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족하다는 것을 아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게 제일 좋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제가 질문하고 답을 합니다. 80번. 제 십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 제 십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처지에 뭐하여 만족하여. 성도 여러분들 요 말 진짜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주 만족한 생활을 하십니까? 건강, 재물, 사람관계 아주 만족한 생활을 하십니까? 성경은요 만족하라고 그럽니다. 옆집에 있는 소유물, 아까 옆집에 있는 아내, 옆집에 있는 나귀, 옆집에 있는 송아지, 옆집에 있는 아이들 왜 그렇게 예뻐 보이고 왜 그렇게 좋은지, 왜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지, 옆집은 왜 그렇게 명품이 많은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집은 그 집대로 사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대로 만족해서 살라는 게 제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이제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1에서 12. 빌립보서 4장에 가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많거나 적거나 없거나 있거나 간에 주 안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4장 11절 1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제가 요 일체의 비결은 성경 안 찾아놨습니다. 일체의 비결이 뭡니까? 집사님, 제가 딴 얘기할 때 요 4장 13절 좀 찾아주십시오. 그 일체의 비결이 나옵니다.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아보니까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좋습니까? 자족하는 것.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만족하는 게 가장 좋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비천에도 처해봤고 풍부에도 처해봤고 모든 일 배도 불러봤고 배도 고파봤고 모든 일을 다 이렇게 겪어보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게 뭡니까?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뭐 같아요? 성도 여러분들 다 외우는 성경 말씀인데 예.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게 그 문장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그냥 동떨어진 문장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걸 그냥 동떨어지게 외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애라.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자 그러니까 돈도 주고 파워도 주고 건강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위에 아까 조금 전에 성경 구절 봤잖아요. 자기가 없어도 보고 자기가 풍부해 보기도 하고 자기가 자존심도 상해보고 막 여러 상황을 겪으면서 아 어느 상황이든지 만족하면서 사는 게 최고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내가 없어도 가난해도 궁핍해도 누구만 계시면 능력 주시는 자만 계시면 내가 풍족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이분이 때로는 나로 궁핍하게 하고 때로는 힘들게 하고 때로는 아프게 하고 때로는 비천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관계없이 내가 이분만 붙들고 있고 이분 안에만 있으면 내가 무엇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없어도 되더라는 겁니다. 비천에 떨어져도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성도는 이렇게 탐하거나 이렇게 그 부러워하거나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자족하고 지족하고 그렇습니다. 요 말씀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게 어디에 붙어서 나왔습니까? 앞 문장하고 같이 붙어서 하지 않으면요, 이게 막강하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만을 하는 상황 가운데서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비천에도 처해보고 풍부에도 처해보고 배도 고파보고 배도 불러보고 그러면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배부르고 배고프고 비천하고 높아지고 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누구 안에 있으면 예,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있으니까 다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지 요것만 딱 띄시면 안 됩니다. 요것만 딱 띄시면. 그래서 십계명은 뭡니까? 다시 한번 십계명 명하는 게 뭡니까? 주사님 문제가 뭔가 하면요. 80번? 제 십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으십니다. 제 십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여 이웃과 그의 모든 것에 대하여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성경구절 하나 더 있죠. 야고보서 2장 8절. 아까 자족하고 만족하고 이제 탐하지 않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면서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만일 성경에 경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 무엇은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뭐라 그랬습니까? 네,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은혜와 이렇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런 게 우리에게 주신 사람에 대한 어떤 법입니까? 최고의 법입니다. 하나님은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게 이게 사람 관계 속에서는 어떤 법입니까? 최고한 법입니다. 최고. 부모님도 나 정도만 사랑하면 대단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나 정도만 사랑하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관한 계명을 묶으면 여기에 됩니다. 다 묶어서 이렇게 보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그게 우리 기준의 최고 높은 기준입니다.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죠.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목숨을 내놔야 되니까. 우리 2장 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아멘. 최고한 사람에 대한 최고의 법이 뭡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누구같이요? 내 몸과 같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몸처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려워도 그 목표를 놓고 나가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예, 요거를 넣어서 옆에 있는 분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랍니다 라든지 뭐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해보십시오. 예, 끄트머리만 들리는데 합시다 하라 뭐 그러는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제 81번 제 십계명에서 금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 십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아까 탐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 자신의 처지에 대한 모든 불만 또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거나 좋지 않게 여기는 것과 이웃에게 속한 어떤 물건에 대한 모든 부당한 행동과 감정입니다. 이런 감정 금하는 게 뭡니까?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제 십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처지에 대한 모든 불만과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거나 좋지 않게 여기는 것과 이웃에게 속한 어떤 물건에 대한 모든 부당한 행동과 감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을 어떤 것도 탐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탐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현재의 상황에 뭐하라고요? 만족하라고.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은 그 만족한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거기에서 어떤 일들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탐해가지고 부러워하고 하는 그런 시간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붙들고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시간을 쓰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찾지 말고요. 성경 구절을 하나 찾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골로새서 3장 5절 우리 성경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빌립보 골로새 그래서 신약성경 327면 신약성경 327면 집사님 골로새서 3장 5절 얼른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골 3장 5절 예, 3장 5절 앞에 찾아놨습니다. 327면 한번 보십시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땅에 있는 우리 육신의 욕심이 많습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무엇이니? 설명을 탐심에 대해서만 합니다.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제 십계명에서 다른 사람의 것들을 자꾸 탐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돈도 탐하지 말고 소도 탐하지 말고 이웃의 뭐도 탐하지 말고 탐하지 말고 이렇게 탐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탐하는 마음 자체가 뭡니까? 그러면 그게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과도하게 옆에 있는 사람들 그 부러워하거나 이러면 그걸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조심해서 신앙생활입니다. 아까 우리 커피 마시는데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런데 맞죠? 왜냐하면 앞에 건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그거 뭐 문자적으로 사건이 일어나야 그런 것 같은데 뒤로 가면은 생과 관념까지도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탐하는 마음이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찬송가 제일 뒷면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십계명이 끝났습니다. 십계명이 끝났는데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십계명이 사람에 관한 것들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제5계명입니다. 부모님 공경하라. 제5조, 그죠? 이 찬송가 제일 뒤에 나옵니다. 제일 뒤에. 지금 일목요연하게 보는 겁니다. 제6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제7가? 제8은? 제9는?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십계명이 우리에게 지금 5, 6, 7, 8, 9, 10 이렇게 보면 강도가요. 강도가 점점 약해집니다. 그렇죠, 그죠? 제 6은 한번 보십시오. 살인하는 게 커요? 간음하는 게 커요? 간음하는 게 커요? 도적질 하는 게 커요? 도적질 하는 게 커요? 거짓말 하는 게 커요? 거짓 증거하는 거? 거짓 증거하는 거하고 탐내는 거하고 거짓 증거가 커져. 이렇게 지금 십계명이 가면서 이렇게 옅어지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이렇게 가벼워지는 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다 하나로 묶여져 있지만, 이제 거꾸로 올라갈수록 더 강해지는 톤이고 더 엄해지는 톤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이게 어기면 훨씬 더 큰 죄가 되는 것들입니다.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뭐 죄가 됩니까? 그 탐심 속에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거짓 증거는요, 이건 걸리는 거잖아요. 거짓 증거보다 간음은요,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간음보다는 살인, 이건 걸리는 거잖아요. 점점 죄목이 커져. 근데 우리는 살인이 죄가 제일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십계명에서는 살인보다도 더 큰 게 있습니다. 어기면 더 큰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럼 제 5계명이에요. 성도님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죠? 십계명부터 거꾸로 올라가면 이게 벌이 점점 더 이렇게 형량이 더 많아지는 것들입니다. 탐심이야 뭐 이거 형량이 없잖아요. 거짓 증거하는 거 좀 있죠. 간음하는 거 크죠. 간음보다는 살인하는 게 훨씬 크죠. 그런데 살인하는 것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어기면. 그게 뭡니까? 그럼 그게 제5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이 구조를 잘 보시면요. 제5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성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제대로 공경 못하는 것을 어디다가 놓습니까? 살인하는 것보다 더 나쁘게 놓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보라고 그랬습니다. 끝에서부터 올라갑니다. 제 10, 내 이웃집 탐내지 말라. 제 9,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제 8, 도적질하지 말라. 제 7, 간음하지 말라. 점점 제목이 커지죠. 제 6, 살인하지 말라. 이거까지 큰 게 어디 있습니까? 더 큰 거 있으면 내놔봐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큰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죠? 부모님 공경 못하는 거. 지금 시대는요, 진성을 많이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살인죄보다도 더 큰 게 뭡니까? 그러면 자기를 낳아주고 자기를 길러주고 자기를 돌봐주는 부모님 내몰라라 그런 거. 성도님들 그래서 부모님 진짜 잘 섬겨야 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그 자녀들 잘 못 섬기면 불러서 맴매다 하십시오. 회처리 딱 만들었다. 우리 저 대나무 많던데 회청회청가에서 이렇게 일로 와봐라. 내가 죽기 전에 이거는 내가 근데 쉽지 않죠,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부모님 잘 못 섬기는 죄를 어디다 갖다 놨습니까? 살인죄보다도 훨씬 더 큰 데다 갖다 놨습니다. 이거 하나님 마음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왜요? 이게 흔들리면, 부모님 섬기는 마음이 흔들리면, 그 다음은요, 진짜 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게 모든 게 다 흔들리는 시대죠. 그쵸? 모든 게 다 흔들리는 시대. 우리 또 넘어갑니다. 얼른. 제 82. 이제, 우리가 지금 십계명 다 해봤지 않습니까? 그럼 이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성도님들 십계명을 왜 공부시킵니까?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기 위해서 시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 십계명은요, 그걸 지켜서 구원은 받는 게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82번 봅니다. 82번 이제 앞에 제가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밑에 읽지 말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그건 성경의 답이고, 우리가 십계명 해봤는데, 우리 자신, 그래도 목사님 저는 용커스에 그러더니 성자입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래. 저는 저기, 저 브랑스의 성녀예요.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없죠, 그렇죠? 참 그게 우리 숙제예요. 성경은 다 지키라 그랬는데 그게 다 지켜지질 않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 흘리고 아무리 해도 지켜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82번의 문제가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것을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과 신학적인 용어들을 섞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타락 이후에는 어떤 인간도 현세에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으며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매일 그것들을 어긴다. 뭐라 그랬습니까? 매일. 맞는 말입니다. 아, 목사님 하루는 저는 아닙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러 올라가서도요 속으로 죄도 짓고 막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성경 로마서 3장 10절 23절 제가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24절 앞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자기 속을 쳐다보면서 이런 절규를 토해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으며. 23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목사가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목사는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아니죠. 저도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다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입니다. 장로님이건 권사님이건 누구건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공부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붙들게 되는 분이 누굽니까? 그러면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없으면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우리가 찾아놓은 것들은 있지만 83번 우리 십계명 이렇게 봤습니다. 그 십계명의 모든 범죄가 동등하게 흉악한가 똑같이 흉악한가, 어떤 거는 크고 어떤 거는 작은가, 그 작고 크고 있죠. 아까 제가 거꾸로부터 이렇게 들어가면 법이 점점 큰 데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표현한 데가 있습니다. 일단 83번에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 법의 모든 범죄가 동등하게 흉악한가? 다른 죄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흉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하, 더 흉악한 거는 안 짓고 흉악하지 않은 거는 좀 지어도 되나 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금 또 이렇게 기분 덜 나빠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볼 때는요, 이런 죄건 큰 죄건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은 설 수 없는 거로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죄를 지었다고 못 쓰고 작은 죄를 지었다고 쓰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의 모든 범죄가 동등하게 흉악스러운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죄는 더 흉악스럽고 어떤 죄는 덜 흉악스럽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 주십시오. 요한복음 19장 1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어떻게 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조금 큰 죄가 있고 작은 죄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큰 죄는 안 짓고 작은 죄는 지어도 됩니까? 그러면 그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시면요. 야고보서 2장 10절 한번 주실래요? 성경 전체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를 범하게 되면 그 하나에 거치면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그러면 매일 모든 것을 범합니다. 매일 모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 붙드는 것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을 붙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거 얼마나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방법은요. 방법은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동원되어져야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십계명 공부하면서 83번까지 왔습니다. 83번 문제 다시 한번 주실래요? 83. 그 법의 모든 범죄가 동등하게 흉악한가? 아니라는 겁니다. 큰 거 작은 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큰 거는 어기면 안 되고 작은 거는 어겨도 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다 뭐든지 어기면 주님 앞에 설 수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84번이 그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큰 죄건 작은 죄건
차이는 눈에 보이기는 그렇게 보이지만 모든 죄는 무엇을 받기에 합당한가? 다 같이 대답하십니다. 시작. 모든 죄는입니다. 근데 매일 짓는다 그랬잖아요. 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초신자건 지금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건 매일 짓습니다. 왜요? 조그만 거 하나 딱 걸리면 큰 거하고 다 어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야고보서 2장 10절에 그러면 그런 모든 죄를 지으면 무엇을 받기에 합당합니까? 현세와 내세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기에 합당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끝입니까? 그러면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85번부터 나오는 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이 85번부터 나옵니다. 우리 85번부터는 안 합니다. 우리 성경 하나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예, 마지막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고 율법으로 치면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요 저주를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저주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따로 저주를 받으면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해 주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잘 보십시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어디에요?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어떻게 해요? 항상 행하지 않았는데 아까 우리 보니까 다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교회를 잘 아는 사람이건 잘 모르는 사람이건 어제 믿은 사람이건 10년 전에 믿은 사람이건 우리는 매일 죄를 안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지우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 범하면 다 범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 우리가 행위로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거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토해내는 게 뭡니까? 그러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되네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한 그 시점에 이제 85번부터 이제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84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84번? 84. 예. 모든 죄는, 그러니까 83에서 우리 죄 다 짓는다 그랬잖아요. 모든 죄는 무엇을 받기에 합당한가?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모든 죄는 현세와 내세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기에 합당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매일 짓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기에 합당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게 이제 85번부터입니다. 거의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제가 가능하면 다음 시간에 종강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107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양을 쫙 늘려서 조금 늦게 마치더라도 다음 시간에 종강, 왜 제가 다음 시간에 종강하려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다음 주간에 방학들을 합니다. 그래서 방학하면은 되도록이면 처음 방학했을 때는 부모님이 좀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7일부터는 우리 전교인 뭐가 있죠? 네, 특별 새벽기도에 특새가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우리 그 최영석 집사님 고맙게도 집에 가서 우리 그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요. 특별 새벽기도에 위에 제목들이 조그만 제목들이 붙어 있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최영석 집사님 그 제목들을 붙였다고 생각합니다. 뭔지 궁금하죠, 그렇죠? 가셔서 클릭하셔가지고 특새 특별 새벽기도에 거기 이렇게 있는 거 하나님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와서 이런 일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금요일날 우리 종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화요일날 우리 주부 성경 공부도 이제 종강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요 엄마가 집에 아이들하고 같이 있어야지 그냥 교회 나온다고 애들 이렇게 내버려 두고 나오고 그런 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부 성경 공부도 종강, 우리 성경대학도 종강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심장이 하루에 한 몇 번 뛰겠습니까? 하루에. 네. 이렇게 뛰는데 한 몇 번. 10만 번 넘게 뛴다 그럽니다. 10만 번. 그리고 우리 이 몸의 핏줄이 어느 정도 길이가 되는 것 같습니까? 실핏줄까지, 모세혈관에 있는 실핏줄까지. 지구 세 바퀴 된다 그러네요. 지구 세 바퀴 넘는답니다. 그런데, 우리 피는 1분 만에 거의, 1분이 안 돼가지고, 피가 이게 몸을 쫙 다 이렇게 간다 그럽니다.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렇게 몸까지, 그죠? 근데 이게 한꺼번에 쫙 이렇게 퍼지니까, 그리고 매일 한 2만 3천 번 숨을 쉬고요. 매일 한 450톤 에너지 발생하고, 내 세포도 살아서 막 움직이고, 이 피가 하루 막 어마어마한 양의 피를 이렇게 돌리는데, 선생님, 이거 누가 돌려주는 것입니까? 예, 뭐 하나님 돌려주시고, 우리가 뭐 건강해서 돌고,
그런데 우리 하루를 이렇게 보시면요, 하루의 기분이 우리가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나빴다가 어떨 때는 막 다운됐다가 어떨 때는 무지무지 신경질 났다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참 고마워. 만약에 우리 그 기분 따라서 우리 심장이 이렇게 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심장이 신경질 나면 어떡하겠습니까? 심장이 딱 멈추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오정희 권사님 저 심장 수술해서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조금만 거 막혔는데 이게 지금 오늘 세 번째 수술하셨지 않습니까? 요 두 주간에 걸쳐서 세 번 수술하셨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조금만 게 막혀 있어도요, 이 사람은 이 견뎌내지 못하고 거의 꽉 막혀 버리면 사람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또 머리에 올라가서 꽉 막혀 버리면 이렇게 죽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이 땅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무엇든지 이렇게 감사한 게 있으면 당연히 생긴 것이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유명하게 줬다는 듯이 생각하시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분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생긴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유별나게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 인생 참 재미나게 삽니다. 아까 제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앉아있으니까 나는 말이야 60살까지 찬양대해서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60살 아니라 70살까지도 찬양대하고 죽으실 때까지 혼자 찬양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여기서야 찬양대합니까? 집에서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 돌리고 피가 뛰는 동안에 하루에 10만 번 이상 뛰는 이 피가 뛴다는 것은 살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평범하게 주신 것들 평범하게 받지 말고 유별하게 주셨듯이 감사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더운 여름으로 접어듭니다. 하나님 참 게을러지기 쉬운 시대입니다. 또 기후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 예수께 하신 게 얼마나 고마운지 늘 감사드리고 찬송 간증하고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가 참 피곤한 이민 생활입니다. 피곤하다고 자꾸 느끼고 말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족하는 마음, 지족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귀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두운 밤길 헤어져서 갑니다. 주의 신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하루를 잘 마무리하며 식구들과 함께 평안한 밤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